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와 연합군사 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오늘 복수의 당국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 나라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이런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 나라는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고 합동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3국 간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사이버 보안과 주요 산업의 공급망 분야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길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람 이마뉴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이 신문을 포함해 일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한일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 계획 등을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한 정권의 도발 등에 대응해서 미한일 3자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어제 이란의 감옥에서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가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이 자금이 카타르를 거쳐 이란 정부로 이체될 예정이며 미국인 수감자들도 이런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특히 양측 관리들을 인용해 금융거래의 복잡한 특성상 자금의 최종 이체와 미국인들 석방에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 외 이라크에 묶여있는 자금을 포함해서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동결 해제돼 이란 정부로 이체될 것이라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5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어제 늦게 이같이 밝히고 사망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카운티 당국은 실종자도 최대 1,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산불로 주택 등 건물 1,700여 채가 불에 탔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화재가 하와이주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라며 중요한 유적이 많은 해변 마을 라하이나는 80%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만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어제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4천 명은 국경 수비를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6천 명은 예비병력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결정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가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의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벨라루스 군용 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보급품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베르토 카를로스 필리핀 군 서부사령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다음 주 초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돈의 세컨 토마스 암초에 있는 기지에 물자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카를로스 장관은 중국이 다시 물대포 공격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물자를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의 이번 발표는 최근 중국이 필리핀 보급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47년 만에 첫 달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루나 25호를 실은 소유즈 2.1 로켓이 오늘 극동지역 보스터니치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주개발 책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루나 25는 오는 16일 달 상공 100km 궤도에 진입한 뒤 21일 달 남극 표면에 상륙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미국 내 암호화폐의 자산을 동결 조치할 것을 명령하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탈취 자산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첫 사례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이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촉진하며 안보에도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이 다음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requested a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orning of August 17th to discuss the DPRK'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들 국가의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브리핑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오래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facilitate the advancemen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어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 그리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범죄와 탄압, 공포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엘리자베스 사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건과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더해 북한 정부가 자행한 수백 건의 미해결 국제 납치, 강제 실종 사건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정부를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을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미국 등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의 요청대로 회의가 열리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2014년에서 17년, 4년 연속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부터는 공개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2018년과 19년에는 미북, 남북 정상외교가 진행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2020년에서 2022년엔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에 반대해 비공개 협의 형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은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안보리 공개 논의 계획을 반겼습니다. 다만 중요한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결과 도출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 개최를 요청한 건 매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very good sign. It's very important to bring back.
퀸타나 전 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들 국가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회의가 열리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론 북한의 식량난을 꼽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행한 대부분의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 주재 대사관 폐쇄와 유엔의 인도 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You may know that North Korea continues.
퀸타나 전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충분한 식량 적금권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11 VOA에 안보리 회의 개최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국 내 탈북민과 이들이 처한 강제 송환의 두려움,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되는 결핍과 기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 내 악화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논의가 1948년 통과된 유엔의 핵심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북한 주민들은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며 정치범 수용소 폐쇄, 그리고 한국으로 탈출해 자유롭게 살거나 북한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싶어하는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의도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공동성명이 이번 회의에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like to see, you know, statements made to the public.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를 검토하고 갱신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김씨 일가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회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이런 회의는 안보리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행동이라면서도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symbolic gesture from the Security Council.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실질적 조치가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막을 순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모든 종류의 결의안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hina and Russia cannot prevent this meeting, but what they will prevent.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 권고가 나올 수 있지만 중국 혹은 러시아 또는 두 나라 모두 어떤 종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의 성명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지시한 데 대해 한국, 일본과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군사 대응안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 악화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한국의 수도 서울 주변과 육해 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10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 도발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You know, we've been very clear about our concerns when it comes to provocations and potential provocations by the DPRK.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는 영내 상황에 대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국의 핵 사용 시 한국의 참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존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I think we've been very clear in terms of the tenets of extended deterrence.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그동안 확장 억제의 원칙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고 방위와 관련해 계속해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8월호를 통해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임의의 시간에 위성들을 쏘아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지만 로켓 엔진과 관련된 문제로 서해에 추락하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정부 기관을 해킹한 배후를 겨냥해 최대 천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며 관련자들의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이버 범죄 관련 제보자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가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 한국어 공식 계정에 최근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해킹한 배후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미국 주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의에 대한 보상팀은 최대 $1,000,000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게시한 포스터에는 최대 $1,000,000 보상이라는 제목 아래 외국 정부와 연계된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의 정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볼트 타이푼과 같은 중국 지원 해킹 그룹이나 미국 중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외국 정부를 지원하는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984년 시작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무부는 2019년 정의에 대한 보상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을 겨냥한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500,000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10일 X 한국어 공식 계정에 별도로 올린 글을 통해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500,000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당신의 정보는 최대 $500,000를 벌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신의 보안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한 별도로 게시된 포스터에는 정보기술 종사자들을 포함한 북한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정권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외국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개인들로부터 암호화폐를 포함한 정보와 돈의 침투에 피해를 입히고 이를 훔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정보가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 계획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금 바로 제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해킹 수법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스피어 피싱과 악성 코드 유포 등의 해킹에 더해 개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한국 정부 당국과 함께 발표한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의 연구소와 싱크탱크, 학술기관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악용한 컴퓨터 네트워크 탈취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 대상은 사적인 문서와 연구 결과, 통신 내용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지정학적 사안들, 외교 정책 전략,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회공학적 기법을 악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미국 내 암호화폐의 자산을 동결 조치할 것을 명령하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탈출 자산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첫 사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암호화폐 탈취 범죄 관련 혐의자 16명에 대해 미국의 암호화폐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전원에 대해 유죄와 함께 미국 내 모든 자산에 대한 영구적 자산 동결 조치를 판결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법원의 선고 공판 판결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받은 피고 중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암호화폐 해킹 탈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던 라자루스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태닌닌과 리자동 등 개인 2명과 함께 북한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6억 2천만 달러 중 상당수를 세탁한 혐의로 지난 5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됐던 믹서 업체 블렌더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해당 피고들이 테러 조직을 위한 자금 세탁,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랜섬웨어 해킹을 활용한 암호화폐 탈취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 제시한 주라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피고의 암호화폐 계정과 지갑의 자산을 동결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즉시 미국 내 모든 계정을 동결하고 자금 이동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자산 동결 블록체인 기술을 보완한 암호화폐 법인 주라트의 마이크 카노비츠 CEO는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나자루스 등 사이버 범죄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암호화폐를 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Lazarus Group has been subjected to sanction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ose sanctions get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자산 동결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분야의 사이버 범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is no practical way. There was no practical way to do it. The only other way that Treasury could have enforced it.
카노비치 CEO는 과거에는 재무부가 탈취된 암호화폐 계좌를 추적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어 라자루스 등 범죄 집단이 탈취 자금을 계좌에서 모두 빼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무부가 직접 범죄자를 체포해 개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계좌 열쇠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신병을 일일이 확보해 체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나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상징적 의미가 전부인 유명무실한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라트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범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소명될 경우 암호화폐 계좌를 잠그고 차단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미국 사법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 탈취와 돈 세탁 시도가 어려워져 라자루스와 같은 해킹 조직들의 범죄 행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 will be widely adopted. But I do think that what will end up.
카노비츠 CEO는 암호화폐 자금을 아무리 탈취해도 계좌 동결 조치가 실행되면 계좌 내 자금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사법당국의 실질적 제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이버 범죄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암호화폐로 타겟을 옮기려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미국 사법당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도 탈중앙화 금융체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암호화폐에 더 많이 몰릴 것인 만큼 암호화폐 탈취 행위자들이 설당이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 수백 대가 집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공터를 가득 채운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비오웨이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병식 훈련장의 북부 중앙지대 공터에선 9일 차량이 만들어낸 검은색 빛깔이 포착됩니다. 약 200대로 추정되는 차량은 공터의 약 90%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북서쪽 공터에서도 차량 약 10대에서 20대가 포착됐으며 북동쪽 공터에서도 일부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차량이 집결한 시점은 이달 초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약 두 달간 이곳에 차량과 병력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 열병식 당일과 열병식 다음 날 이곳이 텅 빈 모습이 관측됐었는데 지난 1일과 4일 사이 다시 차량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량이 발견된 공터는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들어섰다는 건 열병식 훈련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쪽 중앙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터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다는 점과 훈련장 중심부의 병력이 도열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아직은 열병식 준비 초기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선 소규모 차량이 포착되기 시작한 이후 점차 병력과 차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오는 9월 9일 열병식 준비를 위해 차량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 회의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다음 달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면 이는 지난 7월 27일 전승절 이후 불과 40여일 만입니다. 또 또 이번 열병식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 1년에 열병식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에도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엔 북한이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하겠다고 한 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의 주요 무기가 등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9일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전략무기 대신 일부 재래식 무기만을 선보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첨단 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조사위원회인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필립 루드빅슨 변호사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이번 조치가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단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 킹앤스팔팅 소속인 루드빅슨 변호사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 같은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is was done after consulting with the G7 and other partners. So you know, I know that the US has been working with its allies to you know, kind of come up with a system that works.
루드빅슨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주요 7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 후 이루어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다자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게 비슷한 성격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루드빅슨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루드빅슨 변호사는 중국의 안보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 동맹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제한 분야는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군사용 인공지능 등 3개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와 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련 투자 전문 로펌인 해리스 브링큰의 댄 해리스 변호사는 10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 사업과 정치적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은 미국의 움직임에 점차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대중 첨단 산업 투자 제한 조치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then you've got other countries that also want to reduce their exposure to China, and that's Japan, South Korea, the EU, Australia, yes. Canada. And I kept saying then the EU.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싶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리스 변호사는 미국 움직임에 6개월 뒤쳐져 있던 이유에 대해 이제는 6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유는 이번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조치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 중이며 미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동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 제도는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도 이번 투자 제한 조치에 함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다음 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경제 안보 논의의 일환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넵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새 투자 제한 조치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냉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땡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여 한국석좌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will have an effect on U.S. all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especially since these export controls relate to technology. And of course, if they have Korean companies are using U.S.
여석자는 대중 투자 제한의 대상이 기술 관련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한국으로서는 손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따를 경우 미국의 안보 궤도 아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한국 등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같은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10일 VOA에 미국이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안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이 기본 원칙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미국의 제안을 우회하고 의도를 훼손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한국과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군사정보 공유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사이버 방어 훈련과 파괴적 기술에 대응한 보상 훈련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제임스 매키 안보정책 협력 담당 국장은 10일 나토가 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나토, 한국과 일본 협력 심화 토론회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매키 국장은 한국의 나토 군사정보 공유체계 합류의 함의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where we can increase that intelligence exchange as part of ensuring that we have a shared operational picture of the many threats and challenges that we face.
매키 국장은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통의 작전상의 인식을 갖기 위해 협력국들과 정보 교환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를 통해 나토와 협력국들 간 정치적 협의와 정책 결정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있어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키 국장은 나토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논의하는 공동의 위협으로 중국의 도전,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확산, 자율 무기 체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국제 규범과 표준에 대한 도전, 기후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테러 협력, 사이버 방위, 신흥기술, 군축, 비확산 등 11개 분야에서의 협력 지침이 담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 협력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키 국장은 나토 주도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을 양측이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한 질문에는 신흥기술 대응 도상 훈련과 공동 사이버 방어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just sort of stress NATO is not seeking to become an Indo-Pacific country or an Indo-Pacific power. We will see NATO exercises in the Indo-Pacific region.
매키 국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토는 인도태평양 세력이 되려는 게 아니다라며 자원과 거리 문제를 고려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훈련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한국에서 많은 수의 병력이 훈련을 위해 유럽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현장에서 실시되지는 않겠지만 실행 기술이나 파괴적 기술에 대한 컴퓨터상의 도상 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사이버 방어 훈련에 한국과 일본이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이나 일본이 실시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에도 나토가 참관하거나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키 국장은 지난달 빌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가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를 통해 북한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e ITPP for Republic of Korea and the ITPP for Japan, there are in fact differences too.
매키 국장은 나토가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며 대북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분명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큰 도전이지만 그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르며 각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집중하고자 하는 협력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2년 전부터 핵 확산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다는 것입니다.
Because we do believe that those are challenges, those are in fa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re violation of DPRK's international.
매키 국장은 북한의 행동이 UN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고도화는 나토가 분명히 한국, 일본과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국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동해상공에 출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연합 공중 훈련을 벌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정찰기 IC-135S 코브라볼이 10일 한반도 동해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리벳 조인트와 오셔너 등 사회 연결망 서비스 X 계정은 코브라볼이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6시 50분경 한국 동해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항적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일본 본토에서 동해 방향으로 북상하다가 잠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전 9시 37분경 다시 동해상공에 출현해 일본 본토로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이 정확히 동해 어떤 지점을 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브라볼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한 시점에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전투기가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날 X 공식 계정에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 7대가 일본 자위대 F-35A 전투기 2대, 미 해군 EA-18 전자전기,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2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에서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대규모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통일준비 국민포럼 등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중국 정부의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재중 탈북민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 난민이거나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이들 협약에 규정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교진 SPN 서울 평양뉴스 북한 분석실장의 선언문 낭독 내용입니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게 개인을 송환,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하라.
선언문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 난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 난민기구에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실시하라며 강제북송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고 중국의 유엔 퇴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순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당국의 체포, 억류 중인 탈북민 숫자가 2,600명에 이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 상황으로 인해 곧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중국 당국은 이들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이 아니라 단순한 월경으로 간주해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이라며 강제 북송되면 최소 5년의 수용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의 탈북과 두 번의 강제 북송을 경험한 여성 탈북민 김명희 씨는 증언자로 나와 청진교도소와 노동교화대 등에서 겪었던 참혹한 수감 생활을 전하면서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중국 당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북한 탈북민들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을 면담하여 난민 심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격려사에서 탈북민을 수감하고 있는 북중 국경 근방에 6개 구금시설이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구금된 2,600여 명의 재중 탈북민을 전격적으로 또 은밀하게 북송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견된다며 앞으로 약 한 달여가 이들을 구출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초 중국 남방지역에서 대대적인 탈북민 단속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구금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청도 즉 남방 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탈북민들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언론에는 2,000명이라고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구금돼 있는 사람들까지 500명 남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2,500명이라는 말이 있고요.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 내 12개 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에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송환 재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 등 OHCHR 관계자들에게 최근 유엔 OHCHR, 서울 OHCHR 사무소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재중 탈북민 강제 송환을 주제로 하는 여러 NGO 회의들에 불참하고 최근 보고서들에서도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송환 책임을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이 국경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 중국 내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천여 명이 강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영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북중 국경 봉쇄 해제가 임박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명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의원실은 오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기자회견과 세미나도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방 경제 사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탄약 등 저급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 경제 사업 언급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와 탄약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정교한 무기 역량은 충분히 갖췄지만 탄약과 포 등은 소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mainly artillery and ammunition.
특히 북한은 러시아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탄약과 포를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급원 중 하나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간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과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장 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사업 등 국방 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언급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방북과 북한 무기전시회장 방문 이후 이루어져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러시아 방산업체는 러시아군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지원으로 공장이 건설된 북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the Russians, it's not just a war against the Ukrainian military.
벡톨 교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도시와 마을 등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 필요한 무기는 포와 탄약, 경화기 같은 저급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52mm 방사포, 107, 122 다연장 로켓포, 소총과 기관총 등이 현재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이며 북한에서도 생산하는 무기라고 벡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포와 탄약을 제공한 것으로 미국 정부 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우리는 이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주로 이란에 의존하는 드론을 북한이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made two drones, one that looks like the Reaper and one.
베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전승절 기간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리퍼 등과 외형이 비슷한 무인기를 공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러시아는 이란에서 드론을 구매하고 있지만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란제 드론을 계속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일정 부분을 북한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베넨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한은 무기와 함께 무기의 성능과 결함 등을 모니터할 전문 인력도 보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엔 훌륭한 무기 시험장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무기 제공 대가로 경화, 유류와 식량, 무기 기술 지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고스 국장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은 금전적인 형태로 지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I suspect that there would be some monetary exchange that they would be paying.
고스 국장은 북한 경제가 어렵고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은 무기 산업과 경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는 제재로 유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유류 공급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will be very happy to get oil.
이와 함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함께 북한 정권이 현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군 정찰 위성 관련 기술 등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첨단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이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핵무기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젤로 주립대의 백톨 교수는 식량과 유류 지원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에 보상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등 각종 신형 무기를 거론하며 북한은 이를 개발할 정교한 재원도 없고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백톨 교수는 재무부 등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 업체를 제재한 사실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강화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함으로써 모스크바와의 연대를 과시하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경제, 식량, 기술 지원은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이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8월 11일 미국의 강철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가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를 쌓고 재산의 90% 이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는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 일기 시작한 기업 합병 붐을 타고 석탄, 철광석, 철도, 선박업 등을 계열화하는 대그룹을 형성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트러스트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카네기는 생전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물려받은 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왔으며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919년 8월 11일 독일국의 명칭으로 쓰여진 바이마르 헌법이 바이마르 의회에서 소집된 의회에서 채택됩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혁명에 의해 독일 제정이 붕괴한 후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가결 공포한 독일 공화국 헌법을 말합니다. 이때 헌법 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하고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기본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도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복지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33년 나치 정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잃었지만 근대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재상겸 총통이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도 해체됩니다.